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설병 상에 관한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등잔대와 다른 기구에 관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출애굽기 26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네 겹으로 된 텐트였습니다. 제일 안쪽은 고운 천으로 씌우고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덮개를 씌우고 그 위에 다시 수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로 덮고 그 위에 방수포 역할을 하는 해달 가죽을 덮었습니다. 성막에는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으로 들어가는 휘장을 닫아놓으면 성막 안은 낮에도 칠흑과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낮에는 성막에 들어가는 휘장을 걷어놓았고 따라서 성막 뜰에 있는 일반 백성도 성막 안의 일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에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칠흑과 같은 어둠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한 줄기의 달빛도 침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어둠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절대 자신의 백성을 흑암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성소를 밝힐 등잔대를 만들라 명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램프 스탠드를 만들라. 등잔대 또는 줄여서 등대는 성소 안에 진설병상 맞은편에 놓았는데 다른 모든 기구와 같이 그것을 만드는 데 대하여 자세한 지시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등잔대의 길이와 높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은 그 모습에 대해서는 꽤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그 모습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 31절을 보시면 너는 정금으로 순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등대를 쳐서 만들라고 두들겨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라. 그 밑판 베이스와 그리고 그 줄기, 그 등대의 한가운데 있는 수직으로 되어 있는 축입니다. 그것과 그 거기 붙어있는 잔, 꽃받침, 꽃 이거 전부 한 피스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32절을 보면 가지 여섯을 등잔대 옆구리에서 나오게 하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그 상상이 되십니까? 그 등잔대 베이스가 있고 그 위로 가운데로 축이 쭉 올라가 있는데 그 축으로부터 양 옆으로 줄기가 셋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 가지가 나오는데 축과 같이 계산을 하면 전체가 일곱이 됩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이쪽 가지에 살구꽃, 아몬드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NLT 성경을 보면 꽃받침과 꽃 모양을 갖춘 잔 셋이 있게 하라고 합니다.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서 줄기와 연결하게 하며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가운데 쉐프트가 있고 그 대가 있고 대 양쪽으로 가지 여섯 개가 구부러져서 이렇게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위에 램프 잔이 일곱 개가 있는 거죠. 가운데 축에서 나온 거 하나, 그 다음에 양옆에 세 가지에 위에 붙어 있는 것 셋씩 셋씩 하면은 일곱 개가 되는 겁니다.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여기 등잔은 떼어낼 수 있는 그릇, 아마 소서 같은 볼이나 소서 같은 모양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등잔을 도기로 만들었지만은 여기서는 금으로 만들게 하신 겁니다. 이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바이블, 그 스터디 바이블을 보시면은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등잔을 돌보는 데 필요한 도구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38절을 보시면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의 심지를 자르기 위한 불집게, 그리고 자른 것을 버릴 그릇들, 이런 것들도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집에 합당하게 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을 보면 제사장들은 이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금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약 75파운드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인데 그 금 한 피스를 쳐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쳐서 만든다는 거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무화과 나무로 등대의 틀을 만들고 금을 그 안에 부어서 만든 후에, 등대의 모양을 만든 후에 아마 망치로 쳐서 만들었을 겁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가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네 생각대로 만들지 말고 내가 네게 보인 패턴대로 만들지니라. 등잔대의 기능은 물론 성막 안을 비추는 실용적인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깜깜한 성막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잔대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용적인 목적 이외에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곧 빛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진설병을 통해서는 내가 바로 너희에게 떡이다, 육적 영적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내가 바로 너희의 빛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이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은 빛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빛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막 안에 등잔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에 등잔이 일곱 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완전함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어두움의 세력을 볼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빛이 함께 하실 때 누구도 나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내 안의 생각과 감정이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안팎에서 암중 모색하며 헤매고 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다면 밝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전이 없는 오늘날은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등잔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이 어둡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서 밝게 빛나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좌충우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 발등을 밝히 비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대로 우리 총명이 어두워지면 우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우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우리의 뇌리와 가슴판을 빛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밝은 눈으로 어두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피하고 헤아리고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마음속을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밝게 비추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의 세상도 하나님 말씀으로 빛으로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자녀들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주님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뒷박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면 자신이 어두운 세상의 자녀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르고 삶의 목표와 방향과 초점도 완전히 다른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당연히 세상의 자녀들, 어두움의 자녀들은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빛을 결사적으로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두운 것이 백주에 드러나듯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들의 악함과 추함과 정직하지 못함과 위선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따돌림 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살구꽃을 말씀하시고 꽃받침과 꽃을 말씀하시는가? 그것도 한 번 말씀하시지 않고 31절서부터 36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가? 등잔대의 기능이 단지 성막 안에 빛을 발하는 것이라면은 왜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시라는 것을 말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생명이시다. 등잔대를 나무 모양으로 만들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가운데 대가 나무 줄기라면 양옆에 여섯 줄기는 나무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꽃인 셈입니다. 등잔대는 봄에 살구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는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과 빛의 근원이라는 진리를 상징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생명과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등대를 바라보았을 때 생명이 있었듯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기이한 빛과 생명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움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느니라.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또한 생각이 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소극적으로 어두움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많은 자녀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삶, 우리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